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바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바쳐지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 은혜, 기쁨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대교회가 그 신앙의 증표로 삼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이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뭐 헌금을 해 오셨을 것인데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셨고 또 헌금의 의미라는 거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개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헌금의 의미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게 헌금의 의미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바치는 그 예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또 그 보상으로 또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헌금에 대한 주된 이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헌금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 바치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를 헌금함에 넣든 하나님은 그 헌금 액수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을 따지면서 액수가 적으면 뭐 복을 적게 주고 많으면 복을 많게 주고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조금만 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교회에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 헌금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목회했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간 적이 없어요. 마리아 뭐 헌금을 하면은 하늘에 쌓아진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진짜 사기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헌금에 대한 내용인데 교회가 헌금에 대해 설교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딱 헌금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헌금을 가르치고 또 헌금을 하라고 말할 때에 거의 8장 9장을 본문 삼아 가지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말할지 여러분도 뭐 잘 아실 거예요. 적게 심는 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이라 하고 많이 심는 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자연히 얘기 어떻게 됩니까? 헌금을 적게 하면은 복을 적게 받고 헌금을 많이 하면은 복을 많이 받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도 받는 것만큼 갚아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처음에 정한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특히 부흥회 같은 데에 부흥사 앞에서 분위기 잡으면 자기도 머리 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천만 원, 뭐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마음 먹었던 거 그대로 해야 되지 집에 가가지고 변덕 생겨서 액수 줄이면 하나님 속이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헌금을 해라 그러죠. 그리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억지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많이 바쳐야 되고 인색한 마음을 하지 말라. 째째하게 조금 그렇게 헌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렇게도 얘기하죠. 또 8절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구절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면은 헌금을 풍성히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은혜 받은 증거로 얘기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만큼 헌금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또 나타내려면은 헌금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을 적게 하면 은혜를 적게 받았구나. 이렇게 또 비춰지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교회에서 많이 행해지는 작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바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는 좀 괜찮은 축에 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헌금에 인색하면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 그 돈을 다 빼가신다. 이런 말 여러분 안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은속에서 안 들어보셨죠. 그렇죠? 교통사고 내서 합의금 낸다고 돈 빼가시고 큰 병 들게 해서 치료비 들게 해가지고 돈 빼가시고 이런저런 사고로 헌금 아낀 것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돈 손해본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아서 많이 하라는 거죠. 그 말 들으면 불안감이 생겨요. 정말 그럴까 싶어가지고 결국에 11절을 포함해서 교회가 여러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헌금 봉투에 돈을 넣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면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걸 자기 신앙생활과 연결해가지고 생각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아, 내가 11주를 빼먹었더니, 주일을 빼먹었더니, 헌금을 안 했더니, 이렇게 내가 뭔가 못했다고 여기는 것과 연결해가지고, 아, 이래서 사고가 났구나.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걸 고치면은 사고 안 나고, 편히 또 살게 하시겠다. 뭐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이제 해석해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은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한 것 같죠. 이런 기회에 헌금이 뭔지 의미를 좀 아는 것도 좋을 거예요.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헌금이라면은 그건 헌금의 의미를 벗어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헌금을 좀 해야지. 이건 어떤 신자로서의 책임, 의무, 양심 그런 것의 배경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헌금에 벗어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교회에 돈 바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헌금을 하면서 그걸 신앙의 행위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신앙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탐심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헌금을 하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헌금을 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돈으로 갚을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그러한 죄가 되는 거예요. 또 헌금이란 나의 보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도 역시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헌금을 내서 누가 알아주는 거, 그게 즐거움이 되죠. 보람이 되죠. 그것도 죄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지겠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헌금을 지금 뭐 얼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헌금의 의미가 뭐냐, 그걸 아는 겁니다. 아, 그게 헌금의 의미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난 뒤에는요, 헌금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건 여러분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헌금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여러분은 알았고 그 다음에는 헌금하고 안 하고 그건 죽게 달린 문제죠. 그걸 제가 간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헌금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면은 헌금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닌 겁니다. 제 설교를 잘못 들으면요, 저게 헌금을 하란 것인지 말란 것인지 헷갈리게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헌금을 하란 것인지 말란 것인지, 아니 다른 얘기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헌금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 좀 바뀌시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믿음으로 헌금하는 거, 그게 무엇인가 하는 걸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왕 헌금하는 거, 헌금을 통해서 은혜를 좀 배우라는 겁니다. 은혜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은혜를 아십시오. 그게 제가 이 설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을 단지 교회 재정을 위해서 돈을 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배우고 알아가는 그런 통로, 그런 어떤 기회, 그걸로 알아들으시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헌금을 뭔가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겉으로 보면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바울은요, 헌금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뭐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아, 이제 내가 헌금을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 생각이 나와지는 것이 아니고, 아, 그게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감사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자, 앞에 8장에 넘어가십시다. 앞에 8장 보시면은 그 1절, 2절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 시작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이 넘치도록 자원해서 연보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마게도냐 교회가 힘이 넘치도록 연보한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연보해서 이렇게 많이 연보했어,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신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증거로 넘치게 헌금했다, 이것이 아니고 넘치도록 헌금을 하는 것이 지금 그들이 어떤 은혜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 2절 보시면은요, 마게도냐 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 헌금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마게도냐 교회는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죠. 시련, 복음, 믿음 때문에. 그리고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그런 처지에서 넘치도록 헌금한다는 것은 우리는 안 될 일일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누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형편도 괜찮고 좀 여유가 있고 좀 평안하고 그런다면요, 얼마든지 열심을 내서 헌금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환난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 가운데 있어요. 지금 형편이 시련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 헌금을 한다? 그럴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시련 가운데 있다는 것은 신앙으로 인해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이태로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 몸 돌보는 게 우선이죠. 자기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교회 어렵다고 헌금을 하고 그런 여유가 있겠냐 말이에요. 더구나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헌금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내가 할 수 없는 헌금이냐 그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게 된 교회 헌금은 그들의 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헌금했어.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은혜다 그 말, 은혜다. 은혜로 인해서 그런 모습이 나아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게도 교회의 헌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있다.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 그 기쁨은 물론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가난자로 여기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우린 가난해. 돈이 없어. 헌금 못하죠. 남을 위해서. 절대 못하죠. 그런데 우린 가난해. 이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헌금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8장 9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리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뭐 듣기에 기분 좋은 말 같아요.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으로 인해 부유한 자로 여기느냐? 그렇지를 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8장 9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은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면. 근데 우리 스스로를 난 부자야. 그리 생각지를 않더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돈에 있는 거거든요. 돈이 많아야 부자지. 그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케 했다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줘가지고 다 부자 만들었다. 그건 아니잖아요. 현실도 안 맞고 말이죠. 예수님으로 인한 부유는 세상의 돈으로 넉넉해진 그런 부유가 아니고 세상에 없는 이 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신 겁니다. 그게 하늘의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신 것이죠. 그게 우리의 부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의 것으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부요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다 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 가난하신 거예요. 가난하셨다. 영광 다 버리시고 십자가 죽으시는 거. 그 주님의 가난이죠. 대신 우리는 부요해지고 말입니다. 생명 얻었으니까. 그렇다면은 부요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세상의 돈에서 하늘의 그 생명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면은 돈이 있고 없을 때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됩니다. 맞습니까? 부유한 자가 되고 부유한 자를 여기기 때문에 헌금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난 가난한 자 돈 없어. 이거 아니기 때문에. 넘치도록 헌금했다는 것은 돈을 많이 바쳤다는 게 아니에요.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헌금을 할 수 없는 극심한 가난, 돈으로 보면은 그런 형편에서 자기를 부유한 줄 여기면서 헌금을 한 것이 이미 넘쳤다 그 말이에요. 그게 넘치는 거야. 그 뜻이죠. 이렇게 극심한 가난, 많은 환난과 시련 그 가운데에서 자기를 예수로 인해 부유한 자로 여기면서 헌금하게 되어지는 건 얘기한 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 가지고는 안 된 일이다.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을 은혜로 보는 거예요. 은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신자가 헌금을 한다면 그건 순전히 복음을 위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부유를 안다는 겁니다. 돈이 나를 부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 난 부유케 되었어. 그걸 알기 때문에 돈에 안 매인다는 그 은혜의 모습이 헌금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것으로 나와지게 되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 다른 교회도 다 너희도 이 교회 본받아가지고 헌금을 좀 힘써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알리기 위함이에요. 너희는 예수로 말미야 부유한 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이죠. 부유한 자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알린다 은혜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를 앞세워서 이게 은혜야 그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되어진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 것은 헌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기존 교회가 하고 있는 말이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로 말미야 부유한 자로 여기는 그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보셔야 돼요. 자기를 부유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헌금도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난 가난하고 난 돈도 없고 이런 마음으로는 헌금을 못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자신을 부유한 자로 보지를 아니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헌금을 한다 해도 인색해질 수가 줄 수밖에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한 여기에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한다는 것은 뭐 헌금 액수를 막 줄여 적게 한다거나 내기 싫은 걸 억지로 낸다거나 그걸 말하지를 않습니다. 헌금에 인색해지고 억지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지금 있는 돈을 나의 돈으로 보고 있고 그 돈이 나를 부유하게 해줄 수 있다.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색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뭘 보고 있냐 그 말입니다. 뭘 보고 있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부유케 되었다는 신자의 비밀을 너희가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 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도요. 표면적으로는 낸 것만큼 거둔다 이 뜻이 됩니다. 그런데 헌금이 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게 내면 적게 받고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이건 세상의 경제 원리예요. 헌금에는 그런 경제 원리가 없어요. 헌금이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도 아닌데 낸 것만큼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또 헌금한 것만큼 거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이 구절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왕이면 적게 거둔 것보다 많이 거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 앞에 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런 말을 합니다.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는 것은요. 월급에서 교회 헌금할 11조를 미리 떼어놔라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신자라는 의무감 또 충동적 감정 이런 게 의해서 헌금하는 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 헌금은 다른 교회를 돕는 데에 많이 사용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한 거죠. 그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는 것은 평소에 예수님의 은혜로 섬김에 대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제를 섬기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죠. 그게 많이 힘든다. 그 말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요. 평소에 섬기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은 그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도 있고, 예수님께 내가 섬김받은 것, 이것도 생각하면서 깨닫는 은혜도 있죠. 그게 많이 거두는 거예요. 섬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함 있게 되고 기쁨 있게 되어지고, 아 이게 신자구나, 그런 것들이 많이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돈이 아니다. 그게 본문 이야기입니다. 헌금이 돈이 되는 경우는요, 믿음이 없이 할 때 돈이 돼버립니다. 헌금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돈만 남아요. 교회에 돈 내는 것이 되고,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믿음에 의한 헌금은 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인해서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 이걸 아는 믿음에 의해서 부유한 자로 헌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해가지고 뭔가 받겠다, 이게 없죠. 부유한 자인데. 이미 채워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헌금이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 그 헌금을 내가 한 것을 여기지를 못합니다. 나로부터는 이런 게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헌금해서 이런 말도 할 수 없게 되고, 자랑도 물론 나아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말한 헌금은 돈이지 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돈입니다. 그러면 은속교회의 이제 헌금은 돈인지 은혜인지, 이건 여러분이 각자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만약 지금까지 신자로서 의무감으로 헌금을 한 것이었다면은 그 헌금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정리를 하는 게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될 겁니다. 얘기한 대로 헌금은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신자가 예수님으로 인한 자신의 부요를 헌금으로 가능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헌금을 통해서 내가 뭘 믿고 있느냐, 그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뭘 믿고 있지? 돈을 믿는다면 자연히 헌금을 하지 않게 되죠. 내 이름과 보람을 믿는다면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또 헌금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헌금을 통해서 내가 뭘 믿고 있느냐,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헌금이.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러면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제 설교를 잘못 들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만약 그런 헌금을 해야지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제 말 잘못 알아본 것이죠. 저는 헌금으로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 부유한 그런 존재인가, 그걸 확인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부유한 사람을 헌금을 해야지, 이 생각이 들었다면 여전히 헌금을 하는 것으로 내가 은혜를 아는가, 부유해졌는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밖에 안 돼요. 헌금을 때는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유해진 그 은혜를 알면은 복음을 위해서 헌금은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뭐 같은 말입니까? 어쨌든 헌금을 하지 않으면 부유한 자가 아니란 그 뜻이 아닙니까? 이런 반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왜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부유한 자가 아닌가? 그 생각은요, 헌금을 가지고 내가 부유한가 부유하다는가 나를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예요. 헌금만이 아니고 교회에 말한 신앙의 행위들을 여겨지는 어떤 것도 그걸 가지고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확인 용도가 아니니까. 기도하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 성경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지를 마세요. 어떤 것도 확인 용도를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여러 가지를 행하려고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의 기독교의 잘못된 습성이라 할 수 있는데 교회가 그걸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은 헌금이 여러분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 그 이유는 탈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우리 행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로의 부유한 자가 아니면 나아질 수 없는 헌금.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바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부유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이고 헌금을 통해서 내가 뭐에 매여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그겁니다. 그리스도로 부유한 사람은 돈에 매이지를 않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도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헌금을 하게 하기 때문에 억지가 자발적이죠. 거기에는 액수라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의 교회를 보면 교인들의 헌금을 목사 자꾸 간섭하려고 해요. 그게 큰 폐단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목사가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간섭합니까? 간섭받은 적이 없어서 모르시겠죠. 예수님이 간섭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때문에 목사가 여러분께 헌금을 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목사에게. 근데 목사가 제일 내려놓기 힘든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헌금을 간섭하고 싶어 하고. 헌금을 하게 해야만이 재정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막 봉투 수십 가지 만들어 도장 찍고 확인하죠. 안 내면 내도록 감시하고 간섭하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이름하지만 예수께 매인 것이 아니라 돈에 매여 있는 것이죠. 예수로 부유한 것이 아니고 돈으로 부유해지려고 하는 그런 탐욕밖에 되지를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 당연히 알 수가 없죠. 또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헌금하는데 뭐 탐심으로 하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예요. 십자가 앞에 늘 죄인으로 나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시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부유한 자가 되었다. 그 사실에 눈을 뜨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하나님은 돈을 받으신 적이 없다 그랬죠. 만약 하나님이 돈, 재물, 예물 그런 걸 받으신다면 가인의 예물 받으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 것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물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었어요.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을. 아벨의 그 믿음을. 결국 아벨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재물을 바친 거예요. 그게 지금도 동일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여러분을 받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받으신 가운데에서 헌금을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성교하고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진 가운데에서. 다르죠? 내가 이걸 하면은 나를 받으시겠지. 내가 이걸 뭘 주시겠지? 그건 하나님과 따로 떨어지는 거래예요, 거래. 근데 내가 이미 예수로 부요한 자가 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런 내가 되었다면은 나로부터 나와지는 모든 것은 어떤 조건도 공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은으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것이 전부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나오시고 주님의 은혜를 아시고 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었다. 그 사실에 눈을 뜨시면 그 은혜가 여러분 하여금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게 정말 신자다움이고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가운데에서 헌금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행함을 알아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저로 받으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걸 행하기 때문에 나의 자랑 공로는 나와질 수 없는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경 보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저희 말이 헌금하라 말로 들렸습니까? 어떻습니까? 헌금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요한 자 그렇게 자기를 확인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었다는 그 기쁨, 그 감사함 그것이 날마다 거두어지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할 때 자발적으로 마음껏 하세요. 헌금도 하시고 기도하고 봉사하시고 마음껏 하세요. 그게 바로 많이 거둔 자로 살아가는 신자됨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분명히 주어진 복된 자리가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런 많은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저 세상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부유한 자고 되고 싶은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를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바로 그러한 탐심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늘 나와지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가난해지셨고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는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됨으로 인해서 부요한 자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그 부요한 가운데에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오면서 오직 은혜에 이끌려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